제10장 성장하는 길 영을 쫓아 행함.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왔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의 중심인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중심을 두 마디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는 한 가지 대조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한 방면을 지적해 줍니다. 이 두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의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7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관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 것은 원래 천연적으로 믿은 우리의 위치이고, 두 번째 것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위치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행함과 관계됩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체험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앞에 두 가지가 전체의 일부분만을 언급한 것이고, 나중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거듭 영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공과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육체와 영.
육체는 아담과 연관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치고, 잠시 이 문제를 한쪽에 제쳐놓고 우리 자신이 육체 안에 사는가 아니면 영 안에 사는가를 물어봅시다.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은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예창조의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험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에 있는 모든 자본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에 있어서 그분이 체험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심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과 완전히 상반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낡은 성질이 여전히 나타나는 사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을 뿐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살 때에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의 몸이 물 속에서는 생활하거나 일할 수 없고 공기 중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육신을 쫓아 생활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허공에 뜬 것 같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록 사실에 따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곧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행한다면 체험에 있어서 나는 당황하게도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으로 알려 한다면 반드시 영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도록 그분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해보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분투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분 안에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난폭한 성품이나 부정한 생각, 예리한 혀와 비평하는 영을 가졌다면 자신을 고치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모든 일을 향하여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순결함과 겸손과 온유를 산출해내시도록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의 뜻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친구를 신방하러 가자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친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돌보러 갈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 여러분은 주님께 자신으로 말미암으면 실패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비록 그 친구가 조심성 없고 남과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그에 대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은 것에 놀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이 체험을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 놀랍니다. 여러분은 다음에도 그렇게 잠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이상히 여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여러분으로 통과하게 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이런 체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자기를 잘 통제하면 영광스런 승리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승리는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어떤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항상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일 전쟁의 첫 3일 동안 우리는 많은 탱크를 잃었고 일본의 탱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즉, 돌격대 한 사람을 매복시켜서 일본 탱크를 향해 총을 한 방 쏘게 하고 얼마 후 두 번째로 총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다른 사람으로 총을 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 탱크의 조종사가 급히 공격 지점을 찾기 위해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두루 살필 때 즉시 돌격대원은 총으로 그 조종사를 쏘아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탱크 안에 숨어 있었다면 절대로 안전했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그로 고개를 내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를 범죄케 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도록 격동시킵니다. 일단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버릴 때 사탄은 이미 우리를 이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고 육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승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동할 때 위험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천연적인 경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바꾸어 말해서 육체는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립니다. 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짓밟고 처리하는 것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주 이 구절의 하반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기로 합시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천성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성령은 자연히 우리 안에 육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연적인 경향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행한다면 우리는 한편에 서서 능히 성령으로 매일 우리의 육체를 이기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일을 책임지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새 갈망을 따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은 구원을 나타내도록 주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 부르짖음은 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한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라는 단어가 매우 현저히 나타났고 또 이 나는 결국 답답한 부르짖음 곧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의 해방받은 환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매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우리가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개선된 생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않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생명, 곧 그리스도로 대체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생산이 거듭남 이상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새로 출생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재생산은 더 나아가 이 생명이 자라고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까지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한 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로 이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주님을 믿는 부부의 가정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니영재님, 최근 저희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너무 쉽게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과거 몇 주 동안 저희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수차 화를 내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당신의 뜻은 저희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꺼려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간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안에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 없다고요? 저희는 매일 화를 냅니다. 당신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겸손, 인내, 성결, 사랑의 은혜를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매상처럼 은혜를 한 가지씩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즉,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인내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사랑을, 혹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겸손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간씩을 우리에게 자본으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좋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내고자 그분을 앙망할 때 그분은 나의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 되십니다. 또한 내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와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 즉 온유와 그리스도, 인애와 그리스도, 사랑과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통상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사람의 관점은 생활의 모든 방면이 거룩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함 자체가 아닌 거룩함의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타, 사랑, 겸손, 능력, 절제 등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내이십니다.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그 열매가 단수요, 하나의 열매요, 별개의 여러 열매들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결여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고 우리에게 희락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당신 개인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일지라도 당신에게 101가지가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충족한 답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 안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오직 새로운 필요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이끌어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며 이 점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 나타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성장의 비결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시도함과 믿고 의지함에 대해 말한 바 있고 또한 이들의 차이점을 본 바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마치 천당과 지옥 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말뿐인 좋은 사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여 저는 할 수 없으므로 손을 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그분이 시작하신 역사 안으로 완전히 즐겁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생활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흡수하고 그분을 생명 삼으며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적극적인 면을 상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 말씀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은 확실히 피에 의해 해결되었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와 내 자신 안에서의 정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말한 두 종류의 평안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종류의 정죄가 첫 번째 종류의 정죄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해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여전히 실패를 체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 속의 정죄의 느낌이 아주 참된 것일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취하여 산다면 나는 승리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에 더 이상 정죄받은 느낌이 없고 도리어 그분이 나를 한 번씩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찬미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죄의 느낌을 줍니까? 실패한 체험과 무능한 느낌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나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범사에 무능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주 저는 큰 소리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저 일을 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노력해보지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제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이 그의 답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이라는 단어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하나의 법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법이 다른 법인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법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운행합니까? 죄와 죄의 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법은 검증을 거친 법칙으로서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면 법이란 어떤 일이 거듭 발생할 때마다 변함없이 동일한 그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제정하는 것과 자연 법칙으로 이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지방에서 우측 통행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 순경이 저를 제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제가 이곳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러분도 제가 제재를 받은 동일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발생할 때마다 변함이 없고 또 거듭 발생합니다. 우리는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지금 저는 런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 손수건을 던질 때 손수건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뉴욕이나 홍콩에서 제 손수건을 던진다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손수건을 던질 때마다 만유인력은 역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동일한 조건에 있기만 하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가령 누가 제게 대하여 좋지 않은 비평을 할 때 제 속에서는 즉시 뭔가 불쾌한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법이 아닌 죄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좋지 않은 비평을 할 때에도 여전히 제 안에서 동일하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저는 항상 변함없는 만유인력과 같은 한 법, 죄의 법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극점에 이른 약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할 수 없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또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만유인력과 같이 불변하고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거쳐 제정한 법칙인 교통법규와 달리 사람은 제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수건은 제 도움 없이도 자연히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이 발견한 법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선함에 반대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좌절시킵니다. 사람은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 자연히 죄를 범합니다. 그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안에 있는 법은 잔인하며 사람의 의지는 결코 이 법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죄뿐 아니라 더욱 사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약함과 실패에서 해방받습니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되던 이금세라는 세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은 청나라 때 제정되어 중화민국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화물 통관세로서 전국에 많은 세관이 세워졌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의 권한은 매우 컸습니다. 한 가지 화물을 여러 도를 거쳐서 운송해야 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 다른 법이 이 이금법을 대체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법 밑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기쁨과 위로를 느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간과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는 새 법이 제정되어 옛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일 이금세 징수원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법이 이렇고 삶의 법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유인력의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또다시 제 손수건을 예로 든다면 만유인력의 법은 손수건에 역사하여 그것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손을 손수건 밑에 둔다면 손수건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만유인력의 법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법을 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손수건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손수건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이 운행하여 그 법을 정복합니다. 만유인력이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역사할 수 있지만 손수건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이 운행하여 만유인력을 대항하여 손수건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포장 석판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씨가 점점 자랄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아주 무거운 석판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바 법이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다른 법을 이끌어옴으로써 원래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법,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 법의 강도는 좋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법은 부활한 생명으로서 이미 그분 안에서 각종 사망을 처리하였고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임의로 행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예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호하심이 우리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